안녕하세요. 역사 채널의 RJ 현입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은 중국 청나라 말기 격변의 시대를 거쳐 두 개의 중국으로 나눠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진의 시황제가 첫 통일을 이룬 뒤부터 2000년이 넘게 황제가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중국은 서양 강대국들과 직접 맞닥뜨리면서 변해야 하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좌이든 타이든 그동안의 사회체제, 정치체제로는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혼란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 세계에 격변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에서는 황제 시대가 끝이 나 두 중국으로 갈리게 되고 일본에서는 쇼군이 역사의 대항틀로 사라졌습니다. 오프닝곡 들으시고 역사 채널 출발합니다. 역사 채널 오늘은 중국 청 말기의 변혁과 핵심의 소용돌이 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편 전쟁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유럽 사회는 본격적으로 근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증기선을 만들어 세계 곳곳을 빠른 속도로 누비고 다녔습니다. 또 통신도 발달시켜 전 세계 구석구석 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이 이루어낸 근대 문명은 지구를 촘촘하게 묶어갔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 각국과 예전보다 훨씬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영향이 동아시아에도 미쳐서 동아시아의 곡물 가격이 요동쳤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럽 상인들이 얻는 이익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달라지자 동아시아 사람들도 거기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가다듬는 한편 새로운 지식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이 나타났습니다. 개혁과 개방이 자각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타국의 강제와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경우도 많지만 시대의 때는 거역할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그 당시 강력한 왕의 통치 아래 짜임새 있는 국가 조직과 오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시아 쪽으로 처음 진출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시아의 민족주의가 퍼져 있지는 않았으나 유럽인들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선교사, 상인, 군인 등 모든 서양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전통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는 악한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아시아 진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지역의 강한 독립성을 쉽게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서양의 나라들은 공업 발전을 이룩하여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공업 제품을 팔기 위해 중국에도 무역을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앞장서서 아시아로 진출하여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인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 시장까지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청은 오직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인정한 일부 청나라 상인들과만 무역을 허락했기 때문에 서양 상인들은 상품을 팔기 어렵다고 여겨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 영국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홍차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청에서 생산한 홍차를 수입하느라 영국의 많은 은이 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몰래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차를 사는 상강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차값 때문에 쌓이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버린 은으로 청에서 홍차를 사서 영국으로 가져갔고 영국의 공업 제품을 인도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 몇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청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은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수 없었던 청의 황제는 아편 밀수를 막기 위해 강직한 관리인 임칙서를 강조로 보냈습니다. 임칙서는 여러 지방에서 각종 행정 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하여 유능한 관리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칙서가 아주 강력한 아편 금지 정책을 제안하자 임칙서의 정책이 마음에 들었던 황제는 임칙서에게 아편 문제를 해결하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임칙서는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거두어 없애버렸는데, 전부터 중국 시장에 대문을 열어 젖힐 방법을 찾고 있던 영국은 이것을 핑계로 청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842년 영국은 대함대를 파견해 해안 지방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청은 강력한 군함과 대포로 무장한 영국 해군에 거듭 패했습니다. 아편 전쟁 때 청의 해군은 목선이 중심이었던 반면 영국 해군은 돛이나 전기로 움직이는 철선이었고 강력한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청은 할수 없이 영국과 난징 조약을 맺어 상하이를 비롯한 남부의 다섯 항구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허락했습니다. 또 배상금과 홍콩을 영국의 식민지로 내주고 영국 및 다른 서양 국가에게 기독교의 포교도 허용하는 등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영국은 조약을 맺으면서 청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는데 무역 상품에 대한 세금을 청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영국인이 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청 정부가 처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청은 앞으로 무역과 외교에서 영국에 가장 좋은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기대한 만큼 청에 많은 물건을 팔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청이 더 많은 항구를 개방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1856년에 에로 사건이 일어나자 영국은 다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에로 사건은 1856년 강주어우에서 청의 관리가 에로라는 배에 올라 중국의 해적 용의자를 체포한 사건을 말합니다. 영국은 이 배가 영국 국적의 배이며 청 관리가 에로에 개항된 영국의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프랑스인 선교사가 중국에서 살해된 사건을 핑계로 이 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군대는 청의 수도 북경까지 점령했습니다. 원명원은 북경시 교우의 서북쪽에 있는 대형 황실 정원이었습니다. 원명원은 명나라 때 건설하기 시작해 청나라 강의 말년에 전국에서 솜씨가 뛰어난 숙련군웅을 모집하여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후에 강의, 옹정, 걸령, 가경, 도광, 함풍 등 여섯 조대의 작업을 거쳐 당시 유럽 사람들이 극찬하던 세계 4대 명원 중 하나인 웅장하고 화려한 원명원을 건설했습니다. 원명원은 건축 규모가 웅장할 뿐만 아니라 풍경이 그림 같고 무수한 보물과 역사 문물, 서화, 골동품 등을 보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었습니다. 이 원명원은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강탈과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1860년 10월 6일 대강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원명원으로 들어간 프랑스 군인들은 원내의 풍경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선교사는 진정 인간의 천당이로다. 세상에 전해지는 신성국이 바로 이곳인가 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군인들 한 사람이 적어도 3만 만프랑의 금은 보화를 약탈했습니다. 좀 늦게 도착한 영국 군관은 하나의 금을 삼가만 화분을 빼앗았는데 그 화분에는 백색 산호가 문자로 새겨져 있었고 높이는 약 30.48cm나 되는 황금나무가 심어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홍색 옥을 중심으로 한 청옥의 가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또 옥새를 강탈하고 수많은 보석 상감 시계와 명주 비단 높이가 약 213.3cm나 되는 황금 탑을 약탈했는데 그 가치만 해도 22,000파운드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신문 타임스의 종분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약탈과 파괴당한 재산의 총 가치가 약 600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그곳에 있던 모든 군인이 많은 물품을 약탈했다. 황제의 궁전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약탈해야 할지 몰라 금을 가지면 은을 잃어버리고 주옥이 삭감된 시계와 보석을 위해 또 금을 잃어버렸다. 아주 값나가는 도자기랑 범랑 병들은 너무 커서 운반할 수 없어 부셔버리기도 했다. 또 정거를 없애기 위해 10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3,400명의 침략군이 일시 출동해 원내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시에 검은 연기가 치솟아 구름 덩어리로 변해 북경 하늘을 가득 메우고 대낮이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사방 20리 이내는 불바다가 되어 사흘 밤낮을 탔습니다. 이렇게 원명호는 영불 프랑스 연합군에게 모조리 약탈당하고 타버리고 말아 무너진 담벼락만 남았습니다. 원명호는 약탈당하고 불탄 후 영국과 프랑스는 청나라 정부를 핍박해 새로운 요구를 하고 만약 대답하지 않으면 같은 수단으로 자금성과 기타 궁전을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사신도 청나라가 빨리 화해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경성은 훼손될 것이라 했습니다. 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1860년 북경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청은 청의 북부 해안과 양쯔강 주변의 항구들까지 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은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는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 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항구를 개방하고 서양의 각 나라들과 무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조약을 맺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에 진 청나라는 사회의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뿐 아니라 청의 백성들도 역시나 느끼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청은 내부에서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습니다. 청은 18세기 말에 3억 정도이던 인구가 19세기 초에 4억 정도로 늘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은 거의 그대로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청의 군대는 이런 반란을 진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수전이 일으킨 태평천국의 반란은 전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태평천국의 지도자 홍수전은 강동석의 그리 능숙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몇 차례 과거 시험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가 처음 향시를 치르러 도시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는 중국어로 번역된 기독교 전도용 소책자 권세 양언을 손에 넣었었는데 과거에 낙방하면서 진지하게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게 되면서 색다른 방식으로 그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비한 종교 체험을 거치면서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고 믿었습니다. 1843년 홍수전은 전도 책자를 읽고 이에 매료된 또 다른 인물과 함께 스스로 세례를 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홍수전과 그의 친지와 친척들은 광동성과 그 근처의 광서성 고원지대를 두루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면서 배상제회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입교한 사람들은 대부분 객과 동료들이었습니다. 이 고원지대의 한족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한족들이 화북평원에서 남방으로 이주할 당시에 나중에 왔다는 이유로 저지대의 한족들이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종자들은 숯을 굽는 숯쟁이, 뱃사공과 같은 소외된 직업계층, 무역을 위해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영국 해군의 조치들 때문에 해변으로 밀려난 전직 해적들, 그리고 삼합회의 밀수꾼이나 갈치꾼들이었습니다. 비록 태평천국과 삼합회의 이념은 서로 근본적으로 달랐지만 두 조직은 북쪽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내륙아시아 정복 왕조 시기부터 혼혈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이 진정한 중국인이라는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처럼 홍수전도 척결해야만 하는 고륙을 먹는 악기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많은 삼합회 지도자들처럼 파사금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홍수전은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경전들을 만들어 추종자들에게 교리를 전파했고, 열렬한 전도 활동으로 인해 추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840년대가 지나가면서 홍수전은 공자를 우상 숭배 척결을 위한 운동의 동맹자가 아니라 태평천국 신앙의 주요한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주족 청의 관리들 또한 사라져야만 하는 악기였습니다. 1849년 그는 부친상을 치르는 가운데 법으로 규정된 변발을 거부하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6월 그 고지대 지역의 기근이 절정에 달했을 때 홍수전은 태평천국의 반란의 기치를 울렸습니다. 곳곳에서 가난한 농민들이 호응하는 가운데 태평천국은 순식간에 강남 지방의 중요 도시인 난징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청경으로 바꾸어 수도로 삼았습니다. 1853년 태평천국은 난경을 점령한 후 천조 전무제도를 발표했고, 1860년 난경의 포위가 풀리자 천조 전무제도를 재차 공포했습니다. 중국 농민이 수천 년을 투쟁함은 모두 자신 소유의 땅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인데, 이 천조 전무제도는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조 전무제도는 미래 사회의 토지 제도, 사회 조직, 교육, 선거, 장례와 징벌 등의 양식과 규범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으면 같이 부치고, 밥이 있으면 같이 먹고, 돈이 있으면 함께 쓰는 모든 것이 평균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이상이었습니다.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이었습니다. 천조 전무 제도의 중요한 정신은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농촌, 국가기구, 군대 등 모두 국고를 설치하고 국가에서 사회와 가정생활의 모든 일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전이 무현에서 왕이 되고 영안에서 건국한 다음 수령들과 고급 성원들은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태평천국이 제시한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기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고, 지도층의 부패도 있었지만, 태평천국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는 계획 정책, 변발과 전족 금지, 노비제 폐지 등 남녀 차별과 신분 차별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수전이 죽은 후 그의 사촌 홍인관은 은행 설립, 철도 건설, 광산 개발 등 서양 문물 및 서양 기술을 도입하고 서양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자는 근대적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사회의 지배청이었던 신사청은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바탕을 둔 태평천국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겠다는 태평천국의 정책은 대부분이 지주이던 신사청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신사청은 청정부를 대신해 스스로 의용군을 조직해 태평천국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봉과 이홍장의 활약이 가장 눈부셨습니다. 청정부에서는 이들을 아예 지방장관으로 임명해 태평천국과 싸우게 했습니다. 또 이미 청으로부터 많은 이권을 얻어낸 서양 세력도 정봉과 이홍장을 도왔습니다. 서양 세력이 지원하는 외국인 부대와 성능이 좋은 대포와 총등 서양 무기의 도움까지 받아 기세가 오른 전국번과 이홍장은 1864년 마침내 태평천국의 수도인 청경을 무너뜨렸습니다. 홍수전은 이미 병으로 죽었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진압군에게 모조리 학살당했습니다. 결국 태평천국 운동은 약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첫 계획 시도는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쌓이는 이런 중국 내부의 혼란을 이용해 서유럽의 침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태평천국 운동은 청의 국내 정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전 국번과 유영장 같은 한족 출신의 지방 장관들이 지방의 군사와 재정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 군사와 재정까지 황제가 장악했던 중앙 집권체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린 황제의 어머니인 서태후가 정권을 차지하여 황제는 아무런 힘도 쓸수 없었습니다. 결국 청의 정치는 중앙에서는 서태후가 지방에서는 한족 출신의 지방 장관들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전국권과 이홍장을 비롯한 지방 장관들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서양의 군함과 대포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서양의 뛰어난 기술, 특히 무기를 만드는 공업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자는 양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방 장관들이 무기 공장과 조선소 등을 건설하고 기계를 써서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또 증기선을 운행하는 운수 기업이나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광산 기업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는 여전히 변화를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또 최고 권력자인 서태후는 양무운동을 이끄는 세력과 양무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서로 다투는 틈을 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양무운동도 대개 한족 출신의 일부 지방 장관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가 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 세력을 넓히자 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돈을 들여 신식 장비를 갖춘 청의 해군은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프랑스 해군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조그만 섬나라라고 깔보던 일본과 1894년에 벌인 청의 전쟁에서도 청의 해군과 육군은 처참하게 졌습니다. 청일 전쟁은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아편 전쟁보다 더욱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청일 전쟁은 수십 년 동안 주변국에게 자신의 건세를 적극적으로 과시해온 청 제국이 실제로는 놀랄 정도로 허약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만천하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의 취약성이 만들어낸 힘의 공백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범람을 야기했으며, 이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욱 파괴적이었습니다. 1895년 4월, 청나라와 일본은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했고, 랴뚜ং 반도를 할양받기로 했습니다. 청일 전쟁으로 땅도 얻고, 배상금으로 돈도 벌고,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이득을 많이 남긴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에 진출하려는 목표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게 된게큰 성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양의 기술을 수입하고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청일 전쟁에서 패한 뒤그 누구보다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역시 청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그만 섬나라 오랑캐와 싸워 패배하다니요. 게다가 청나라 사람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서양 강대국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청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 너나 할것 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지식인이 망해가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려면 서양의 기술을 들여오고 공장을 세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캉 유웨이와 같은 지식인들은 영국이나 일본의 정치를 본받아서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 1898년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캉 유웨이는 당시 젊은 황제인 광서제에게 정치 사회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글을 계속해서 보냈고, 광서제는 캉 유웨이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계획을 1898년 무술년에 법을 바꾸어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에서 무술변법이라 합니다. 이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서태후에게 먼저 알려져 광서제는 아무도 못 만나게 감금당하고 강유회의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사형되었습니다. 무술변법은 계획을 선언한 지 불과 100일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점점 서구 열강들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예 짓밟히자 중국의 민족주의 애국자들은 비밀 조직을 만들어 조직 내에 있는 외국인, 특히 기독교 선교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중국 침략에 앞장서는 가장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것은 반그리스도교 비밀 조직인 의하단이었습니다. 의하단은 의학근이라는 헌법을 수련하며 총칼에도 끄떡없다고 선전하며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의화단이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자 서태후는 서양 강대국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서양 강대국들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예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후가 전쟁을 선포하자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양의 여덟 나라가 연합군을 만든 뒤 북경을 점령하고 곳곳에서 의하단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선교사들의 희생에 대한 엄청난 배상금을 청나라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북경을 불태워 중국의 귀중한 문화재가 수없이 파손되거나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연합군들은 서태후를 돕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요구했는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서태후는 마침내 계획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각의 시험을 없애고 곳곳에 신식학교를 세우고 일본 육군을 본떠 새로 육군을 조직하고 상공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헌법을 정하고 의회를 만드는 입헌 계획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각 지방의 지주나 상인들은 하루빨리 의회를 열어 국민의 대표를 정치에 참여시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청 정부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문을 중심으로 혁명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술변법과 의하단 운동이 모두 실패했고, 이제 중국을 구하는 길은 청나라를 없애고 새나라를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손문은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인 삼민주의를 내걸고 중국인의 무장 봉기를 주장했습니다. 혁명파는 1911년 10월 12일 우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봉기가 성공한 해가 신해년이므로 신해 혁명이라 하며 10월 10일은 현재 중국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의 성립이 선고되고 그날 밤 손문은 난경에서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 전서에서 청나라의 전제 정부를 정복하고 중화민국을 공고히 하며 민생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동 염원으로 손문은 이를 정성을 다해 준수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민중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경 임시 정부가 성립되자 원세계는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머쥔 권력으로 청나라 정부와 임시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도 중국 혁명이 승리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중국에서 시행하던 반식민지 통치가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임시정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무력 협박을 더욱 심하게 했습니다. 중외 세력의 압력과 혁명 진영 내부 세력의 타협에 직면해 손문은 1월 15일 청나라 황제가 퇴위하고 공화를 선포하면 임시정부는 실권하지 않고 손문은 정식으로 사직해 공로와 능력을 감안 원세계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 했습니다. 단 손문은 사직하되 원세계가 자리를 차지하려면 절대적으로 공화를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912년 6월 13일은 중국 역사상 특기할 만한 날로 기록되었으니 그날은 중국을 268년이나 통치하던 청나라 황조가 멸망한 날인 동시에 주나라 소공이 다스린 기원전 841년부터 무려 2750년간 지속된 중국 왕조의 종말을 짓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봉건제 군주가 통치하는 전제제도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손문은 임시참의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색에게 임시대총통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래하여 신의 혁명의 승리의 과실이 원색에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원색에는 영원토록 황제가 중국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황제가 되고자 하는 미몽을 꾸었습니다. 손문과 혁명당원들은 원색의 반동적 진면목을 간파하고 하는 수 없이 제2차 혁명과 원색애를 토벌하는 호국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역사책은 지금까지 19세기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가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 왕조를 없애고 1911년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을 설립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황제가 되고자 했던 원색이가 죽자 부하 장군들이 군대를 배경으로 저마다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군벌이라 불리는 이들은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군벌들은 북경의 중앙정부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서로 싸움을 벌이고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에게 몇십 년치의 토지세를 미리 걷고 아편을 재배해서 팔았으며 외세를 등에 업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벌은 아예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중화민국은 극도의 분열과 혼란을 헤매었습니다. 중국을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혁명, 즉 군벌과 군벌을 후원하는 외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새로운 문화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진독수, 호적 같은 젊은 지식인들이 신문화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유교 사상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서양의 민주주의와 과학기술, 개인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글과 말이 따로따로인 현실을 비판하며 모든 글을 말하는 그대로 쉽게 쓰자는 백화문 운동을 펼쳤습니다. 많은 청년이 신문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백화문으로 쉽게 쓴 책들은 민중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한편 유럽 제국주의 나라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몰두해 있는 틈을 이용해 일본이 중국 침략에 나섰고 1915년 일본은 원색이를 협박하여 21개조 요구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내세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19년에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패전국 독일이 갖고 있던 산동의 이권을 차지하려 들었습니다. 게다가 1918년 군벌 정권의 친일 관리들이 산동을 넘겨주겠다며 일본과 비밀 협정 맺은 것이 공개되면서 강화회의에서는 일본이 산동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경 학생들은 1919년 5월 4일 일본의 부당한 요구와 이에 끌려다닌 군벌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계층 사람들이 우사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시위의 물결이 거세어지자 중국 정부는 친일 관리들을 내쫓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강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했습니다. 우사운동의 승리를 통해 학생, 상인, 노동자들은 모두가 똘똘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상을 품게 된 청년과 민중이 우사운동을 거치면서 중국 사회를 변화시킬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중국을 변화시킬 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문은 당시 비밀 조직이었던 중국 혁명당을 1919년 중국 국민당으로 바꾸었고, 신문화 운동을 이끌던 진독수와 그의 동지들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1921년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두 세력이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의 미래는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에 맞서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나라를 팔아넘기려 하는 군벌들을 초탕해야 하는 목표는 서로 같았습니다. 손문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산당과 손을 잡는 제1차 국공 합작을 맺고 함께 군대를 들러 군부를 몰아내기 위한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선무는 그토록 꿈꾸던 중국의 혁명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25년 3월에 죽었습니다. 그뒤군 사령관인 장개석이 국민당을 이끌었습니다. 장개석은 1926년 중국 곳곳에 퍼져 있던 군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북벌에 나섰고, 거침없이 나아가 양쯔간 남쪽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1927년 4월,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걱정한 장개석은 공산당을 잔인하게 숙청하는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남경 국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뒤 제1차 국공합작은 깨졌지만 장개석은 1928년 다시 북벌에 나서 마침내 전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여전히 장개석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는데, 특히 민중의 지지를 얻고 있던 공산당은 장개석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 다섯 차례나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강서성에 자리 잡은 공산당의 건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어지는 공격을 버티지 못한 공산당은 겹겹이 둘러친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대장정을 나섰습니다. 대장정이란 1만 5천km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대행군으로, 이 결과 공산당의 혁명 근거지가 중국 동남부에서 서북부로 옮겨졌으며 모택동이 확고부동한 지도자로 부상하였습니다. 공산당은 추격해오는 장개석의 국민당군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18개의 산맥을 넘고 24개의 강을 건너 서북지방의 산서성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지도자가 된 모택동은 행군하는 길에도 농민들의 삶을 보살피며 그들의 지지를 얻어나갔습니다. 한편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힘을 합쳐 그세워지는 일본의 침략에 함께 맞서 싸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 국공합작으로 힘을 합친 국민당과 공산당은 4년 넘게 일본의 공격을 견뎌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과 싸워 마침내 1945년 8월 일본을 몰아내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1945년 일본이 중국 땅에서 물러갔지만 중국은 또다시 내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간에 나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는 협정을 맺도록 했지만, 국민당이 협정을 깨뜨리고 공산당을 공격하면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당이 유리한 듯 했지만, 정치를 잘 못하여 민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농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공산당은 1947년 6월부터 전세를 뒤집기 시작하여 만주, 화북, 화중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월에 북경을 점령한 뒤그 기세를 몰아 양쯔강을 건너 남부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결국 장개석의 국민당과 중화민국 정부는 바다 건너 대만으로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장개석은 패퇴하면서 중국의 문화재가 공산당에 의해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 자금성과 각 명성 고적지의 문화재를 대량으로 대만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만 국립박물관에는 중국 대륙에서 볼수 없는 진품 문화재들이 약 70만 점 진열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는 문화재의 10배 이상의 문화재가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장개석이 대만으로 감으로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섰음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은 부패 때문에 공산당에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패를 철저하게 없애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에 힘을 쏟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이 중국 본토를 되찾아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앞세우면서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장개석은 그것을 빌미로 국민당과 군대를 앞세워 강력한 일당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장개석이 죽은 뒤 그의 아들이 총통이 되어 정치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뒤 여러 개의 정당이 생겼는데 2000년 3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 민진당의 진수편이 10대 총통이 되어 50년 동안의 국민당 통치가 끝났습니다. 이상 중국이 오늘날 두 개의 중국으로 되기까지 청나라 말기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더 펼쳐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나라이니 더욱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이상 역사 채널 마치겠습니다.